오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갈릴리 해변에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 베드로에게 또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확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더 완벽한 것을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세밀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인생의 플랜을 다 계획해 두시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결국엔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고 누려질 복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단 사이비들 보니까요, 이상한 기적 하나 보여주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교주들 막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 보고 자기 인생 맡겨도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죽어서 결국 썩을 인생인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영원한 것은,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평생 어부로 살던 그 베드로에게 이 그물은요, 자기 지금 목숨과 같은 거죠. 이거 놓으면 당장 먹을 길이 막막합니다. 바울처럼 가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베드로에게 이 확증이 있었기에 모든 걸 버려두고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들. 끊임없이 사단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처를 지금 끌어다가 지금 내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서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왜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계속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미 끝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지는 현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과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조용히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일들 앞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이건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낙심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 없이 대충 인사치레로 던지는 말이면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말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장하셨거든요. 이 보장이 없이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살리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게 생명이라고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가져도요, 생명을 살릴 힘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저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속에 들어왔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수제자까지 됐어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부인하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풀이 죽어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요. 그물을 잡거든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당장 현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마치 부인한 자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들려주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할 건 뭐냐? 아멘!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 현실은요 지금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 너무 따라가고 싶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하나님. 각인뿔의 체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 음성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서야 하는 이유, 우리 지금 집중 전도 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그 사명이 뭐고 우리의 일생의 그 미션이 뭐냐?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전도 제자가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헷갈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과 사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마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저주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사건, 이것 때문에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없게 됐어요. 사단이 그 인간을 인간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죄가 따라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도 찾을 수 없는 존재.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자살을 합니다. 목숨을 끊는다 한들 지옥이라는 그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은요,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하거든요. 한 번 더 쓰면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이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올무와 함정과 그 틀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근본의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에 해결됐다는 건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물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네가 남편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네가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가 평생을 사람한테서 자기 행복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수많은 남편을 뒀던 거죠. 아무리 찾고 찾고 또 헤맸는데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상태. 뭐 남편을 더 한 10명쯤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15번째, 20번째 남편이면 괜찮아질까요? 절대 그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다.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그 답을 막 증거하고 다닐 만큼 답을 얻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혈루증 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평생을 그 병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병이 병인 만큼 의사가 진료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당했겠죠. 그 수치를 당하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상처만 가득한 상태. 치유는 되지도 않지, 수치는 있는 대로 당했지, 인생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여인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내 인생 문제, 평생을 쫓아다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앉은뱅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걷는 법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그 앉은뱅이에게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앉은뱅이가 그 모든 자기 인생의 그 한계를 넘어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베드로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답이 되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단순히 병이 치유됐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취하란 말은 다른 말로 꼭 붙잡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 해석으로 보면요.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지만 그걸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될 때, 또 우리가 보는 기도 수업과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생을 누리는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창하면 좀 그렇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예, 정말 끝 맞습니까? 정말 끝 맞습니까? 아멘.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하고도 끝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걸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끝이라는 말은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그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말로는 자기가 진보 쪽에서 좀 이게 말 좀 한다 해가지고 평론가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사람이 논하는 기독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분 듣다가 기분 나빠서 꺼버렸어요. 왜냐?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체험 못한 사람의 말,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그 말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는 봤겠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봤겠죠. 교회를요. 기독교를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사실 이걸 해석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뭐 말할 수도 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지금 이렇게 그 교회의 흐름이요. 아니, 세상의 흐름이 교회를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자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요. 그 하찮은 세상의 법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으로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계속 살아가니까 이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지금 가르치겠다고 지금 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바뀌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아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이건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는 꼭 우리 인생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응답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현장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인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모든 것에 그리스도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게 어디까지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기까지.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제대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부분을 두고 영적으로 싸우고 이 부분을 두고 세상과 싸운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원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와 싸우냐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시스템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네 방법으로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를 절대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갈 존재예요. 혹시 귀신을 따르고 사이비를 따르면서 병이 낫는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병이 나은 걸로 기뻐하면 큰일 나요. 차라리 안 낫는 게 낫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라.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앞에 두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로 무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거든요. 우리의 여정은 CVDIP죠. 여기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신 언약으로 비전을 품고 비전을 보고 또 꿈을 꾸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실제화시켜 나가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요.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작정이라고 하죠. 완전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작정받기로 계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잖아요.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한 문장으로 풀으라면 이렇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정을 두시고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나는 이 구원을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게 내 인생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풀면은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또 꿈을 꾸고 기도로서 실제로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 구원 전달이라는 이 인생 여정을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것까지 좋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좋은데 전도하는 것 또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도 인색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지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이 당연한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그 의미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가서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선민이가 어떤 죄를 졌대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는 거죠. 사단이 어떤 이간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과 우리를 계속 이간합니다. 야 저렇게 잘 사는데 네가 못하러 전도해. 야 누가 봐도 쟤는 다 가졌는데 네가 전도해서 저렇게 듣겠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 띌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이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품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 그 영혼을 품을 수 없도록 그 사이를 이간시키고 결국에는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는데 결국엔 나 자신과 나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멀쩡하지 않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는데 계속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넌 절대 불가능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그 원룸에서 이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짐이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구석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뭐 이거 열면 또 나오고 또 열면 또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서랍 열기가 무서워가지고 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정리하고 치우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못 치운 것 같아요. 못 치우고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치우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에 그 쌓여있는 그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요.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 치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것들과 다 싸운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나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따라갈게요. 따라갈 테니까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한승현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7주 동안 이사하셨다고. 그래서 천천히 했는데 자기도 죽을 뻔했다고. 근데 제가 이틀만 했거든요. 지금 3일만인가? 3일만 했는데 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또 그리스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자라는 것은 삶이 전도라는 것으로 완전 방향 맞춰진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전도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처럼,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이 없으면 안 되고요. 또 소금은 그 모든 음식에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중요한 음식 재료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소금에 빗대어서 우리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라고. 그리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소금과 같이 그들의 맛을 되찾아주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요즘에 유치원들이 그렇게 난리잖아요. 유치원들 막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이상한 걸 먹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데 당장 자기 직장 다니는데 유치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당장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처리되는 대로 다시 그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되게 찝찝한 마음으로. 그게 세상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세상인 거죠. 물론 우리 비전 어린이집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막 자유의 여신상을 막 세워놓고요. 이게 자유다. 미국이 그렇게 자라가는 자유를 드러내는 게 그 자유 여신상 아닙니까? 민주주의, 자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요, 절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높이 그런 동상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거하면 된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하시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그리스도 말고, 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 나라 말고, 아,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성령 충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시스템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시스템을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것저것 하면서 혼란스럽고 방황하더라도 누군가 내게 내 귓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선포만 된다면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린 사실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까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끊임없이 훈련받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틀어놓고 듣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장 골방을 만들고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에는 특히 우리가 은혜 받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러나 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하시는 그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하시는 게 쉽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나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골방, 그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젠가 분명히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때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날이 이르네.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쫓아가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거부하는 날이 온대요. 지금 그런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점점 더 사실상 복음 증거하는 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 저 사람은 못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 계산으로 판단하고 나는 부끄러워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하지 않으면 저 현장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황금어장이 재앙지대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 시스템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 중에 하나만 틀어져도요, 우리 삶이요,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려요. 이게 다 돼도요, 전도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당장 직장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현장에서 헤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전도를 놓고 고민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이 고민을 못해요. 직장 현장에서 물론 그 현실과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실 줄 믿고요.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라 하시는 전도 시스템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전도라는 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 멤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전도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딜 가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 전도는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지는 것이다. 이번 신학원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 악한 마귀 사단 그리고 저 세상과 싸우면서 전도 제자로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이게 주문처럼 외워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전도 시스템이 아니라 재생산 시스템. 새로운 생명이 이 시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가 생산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도전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첫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첫 도전이면서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이 전도 시스템을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같이 도전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다 깔아두셨어요. 이제 우리가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영원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요, 그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확증하신 미래 앞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 저는 이번에 좀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유학을 가든 뭐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든, 혹시 홀로 떨어져서 어떤 다른 지역에 가든 그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혹시 좀 못하더라도,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영혼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공부로 치이고 바빠가지고 학교 안에서 예배하는 그 문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학교 안에서 내가 내 친구들을 다락방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됐어요. 답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다락방 할 수 있다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어른들이요, 한계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니까 할 수 없도록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다락방하는 그 시간이 공부를 방해할까요? 뭔가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사실 저는 이 말이 저를 점검하는 말입니다. 제 안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증인들의 증거를 듣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다락방을 하면 그 본인이 먼저 살거든요. 렘넌트들을 끊임없이 막 교회에다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와 후대를 준비하는 사실 시작은요, 육신적인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다락방이라는 그 사역을 두고 고민하는 겁니다. 참여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여시든, 갈급한 사람들은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망설일 뿐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두고 실제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앞세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서 있다란 말이거든요. 누군가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어떤 현실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도 제자로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